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말씀이 복음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면, 특히 6장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결론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교회 안에서 연약한 형제들을 보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와, 그 다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웃 성도들에 대해서 선한 일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정신으로 살 것,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 이런 교훈으로 갈라디아서 전체의 교훈을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전개되는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격하게 되어 있고 다소 자극적이고 강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변질의 위험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 이 6장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온화한 지도자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이 교회 성도들을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이하에서 몇 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특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던 사람들이나 그들과 함께 뇌화부동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먼저 지칭하는 것이고,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 아니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서부터 아직도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시험받고 그런 일들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간성 자체가 연약하고 시험들기 쉬운 약점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노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또는 믿음에 떠나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일은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두 가지 마음 자세를 꼭 가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말을 꼭 강하게 한다 해서 사람들이 잘 듣고 변화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온유한 표정과 온유한 자세로 말을 하더라도 감동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을 강하게 하고 표현을 자극적으로 하고 태도를 완강하게 보여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할 수 있고 온유한 표정과 온유한 자세로 상대를 대할 때 훨씬 더 변화를 불러일으키기가 쉬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사람이 더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자극적인 은사들이나 강해 보이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뒤로 하고 온유한 표정과 평화로운 마음과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했습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 말 가운데 선악이 개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서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선하고 악한 것을 볼 때마다 선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착한 사람 돼야지 해서 그 사람이 내게 선생이 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도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악이 개호사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도 이런 범죄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경고를 받으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환경들,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자기를 살펴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진리의 터전 위에서 있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오만하게 보인다든지 독선적으로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살피는 일에 더 성실해서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늘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본질을 잘 헤아리고 자기 사역에 대해 충실할 줄 알고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하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무엇으로 심는 것에 비유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옛날 농경시대 때 씨앗을 심고 뿌려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터인데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치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과 같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으로 거두는 것인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오늘도 선한 씨앗을 심는다, 성령을 따라 심는다, 믿음으로 심는다 그런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9절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비슷한 교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언제 열매를 맺을까 초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른비도 주시고 늦은비도 주시고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씨앗을 심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실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른비가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늦은비가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양이 조금 많을 수도 작을 수도 있는 변수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이른비도 늦은비도 주셔서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웃 성도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열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훨씬 그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잘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풍성히 거두게 하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가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이하에서는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바울이 마지막 못을 박는 것과 같이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는데, 그렇게 율법 지키려 하고 할례 받으려 하는 사람 결국은 육체를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그것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혈통 자랑하고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무 유익한 것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 육체의 요소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도 십자가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총도 십자가 안에 있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도 십자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화합해서 한몸 될 수 있는 길도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정신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의 결실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 건 말하는 것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결론적인 교훈들인데,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볼 때마다 온유한 자세로 그들을 고쳐주려 노력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시험받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는 계기로 삼아라는 말씀과 세상 살면서 모든 일이 다 씨 뿌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성령으로 심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교훈과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의지할 것도 믿을 것도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